역대상 21장 말씀은 다윗이 거의 말년에 이르렀을 때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여겨져서 그로 인해 큰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과 그 징계를 종결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드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으로 이 사태가 잘 종결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선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다윗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의하면 이 인구조사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스스로 무슨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뭔가 알지 못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매우 시작 자체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점을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이 시기에 왜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겠습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한 태평한 그런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보시면 인구조사를 위한 기간이 9개월과 20일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나라의 국방을 책임 맡은 장군이 9개월씩이나 자리를 비워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잘 안정되어 있고 나라 안팎이 다 평안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고 평안했을 때 사탄이 다윗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하고 다윗은 그 일을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인구조사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만들어낸다거나 또 병력에 동원될 사람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본다거나 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혀 그런 필요성이 없었고 무엇을 위한 인구조사인지조차 잘 모르겠는데 단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대내외에 드러내 보이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보셨다라고 했는데 이를 악하게 보시는 자체가 국력을 과시하고 싶은 다윗의 허영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국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자신의 능력이나 다윗의 지도력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자라왔고 나라가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고 하는 일마다 축복하셨고 그래서 나라의 모든 일이 안정적으로 되었고 국력도 신장되었고 부끄럽지 않는 나라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윗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역량, 특히 자신의 권능인 줄로 잘못 생각하고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정력을 사람들 보내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필요치도 않는 일을 모든 국가의 행정조직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게 보시고 그 일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시험에 드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왜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를 지금보다 10밴들 100밴들 많게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나라가 평안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무엇하러 이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게 하시겠습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간청했지만 다윗이 급한 마음으로 자꾸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그 신하들의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 그리고 충고를 무시해버리고 인구조사를 감행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기 마음에 생겨나는 교만을 잘 다스려서 평상심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변의 진정거린 충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주변의 충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을 수 있어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성공 거두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안전하게 내 생을 잘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한번 충동된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신중치도 못했고 그리고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제 일을 급한 마음으로 추진하다가 하나님 앞이 일이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런 일이 생기고 나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는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두 가지 방면으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 미련하게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큰 죄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이고 미련하게 했다는 말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회개에 신속하다는 점입니다.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마다 신속하게 회개했습니다. 선지자 가시라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는 나단과 함께 다윗의 주변에 있으면서 늘 국가의 일들에 대해서 옳고 바른 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단 선지자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도 다윗이 깊이 회개했고 이분은 같이 지적하는 그의 잘못에 대해서도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오든지 3개월 동안 적군에 쫓겨다니게 하든지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하게 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해서 전염병의 재앙을 사흘 동안 당하면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이것을 명령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접니다. 이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징계하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재앙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때 말씀해 보시면 15절 16절 말씀에 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뜻을 보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마지막 징계가 진행되게 될 점에 하나님의 사자가 1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있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천지에 섰다는 말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섰다는 것이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뜻이고 칼을 펴서 들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더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까지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 다윗이 17절에서 제가 죄를 지었는데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이하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다는 말씀은 그 제사를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시겠다는 의지,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구약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사람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와의 관계를 다시 원래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이었고 그 뜻에 다윗이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19절에 보시면 이에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의 회개는 항상 이렇게 즉시하는 회개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복종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즉시 다윗이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그와 그 나라에 임했던 모든 재앙이 그치고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해서 다윗이 비싼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그냥 쓰십시오 하는 이 주인에게 억지로 그 값을 주고 그 마당을 사들여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큰 소동의 이 파동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상황을 끝부분에 잠깐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기본이라는 곳에 있었고 언약궤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모셔와서 다윗이 새롭게 친 천막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고 또 제사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오르는 타작마당으로 정해주셨고 해서 복잡하게 됐습니다. 성막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언약궤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제사 드리는 곳이 따로 있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후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복잡한 종교적 과도기가 끝이 나고 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모시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일치를 영적인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은 당시의 종교, 당시의 신앙생활이 상당한 과도기에 처해 있었고 이 과도기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곳에 모든 것이 집중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종교가 체계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갔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런 오르난의 타작마당 일설에는 어딘가에 대해서 학설이 많지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백성들과 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베푸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는 이런 역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탄의 충동이 평화로운 시기에 찾아와서 다윗을 충동함으로 큰 혼란의 시기를 자초하게 되었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평화롭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걱정할 것이 없는 좋은 시기에 이런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대비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 사탄의 충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더욱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하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자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